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6월 6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부조와 선지자 7장, 홍수, 101, 102쪽을 읽어보라. 대제사장은 사탄의 참소에서 자기 자신이나 그 백성을 방어할 수 없었다. 그는 이스라엘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그들의 대표자로 백성의 죄악들을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서 그들의 죄를 자복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회개와 겸비를 지적하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의 자비에 의지한다.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장한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 대한 사탄의 참소는 그들의 죄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사탄은 그들의 결함 입는 성품을 크게 기뻐하는데,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범죄할 때에 자신이 그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탄의 참소는 다만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적의에서 일어난다.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인간 가족에 대한 사탄의 지배력을 깨뜨리시고 그의 권세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신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원수의 비난을 감당할 수 없다. 인간은 죄로 물든 옷을 입은 채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나 우리의 대변자 예수께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당신께 맡기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렬히 탄원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변호하시고 갈보리의 권세 있는 논증으로 그들의 참소자를 이기신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아버지께 자비와 화해를 구하신다. 선지자왕 583-586.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세상에 거하여 세상을 이겨야 하는 책임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필요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겠는가? 2. 홍수 이전의 노아의 공중사역은 대쟁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오늘날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3. 하나님은 소돔을 불로 심판하셨듯이 하늘의 불로 악인을 삼키시기 전에 그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사탄이 잠시 동안 그들과 함께 일하도록 허락하신다.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기 전에 필요한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4. 나는 자신을 향한 어떤 경고를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소망을 발견하였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과 4장에 나타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나아갈 바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덮는 이 땅의 죄악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된 한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내 몸이 곧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내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로서의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의 주체이죠. 남들만 바라보면서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성도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내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상태가 교회의 상태고 수준이고 내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며 내가 열매를 맺어야 교회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절과 6절,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세 개의 본문을 잡았습니다. 먼저 처음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옷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여 침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의 모든 육체의 피로를 풀게 해주시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딸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울과 예천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서울에 지금 이제 제 집이 없기 때문에 딸이 이제 결혼해서 살 집과 친정을 오가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주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많이 너무 너무 많이 보러 다니고 또 골라주고 선택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제 몸이 너무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 딸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제가 도울 것을 찾고 너무 힘들 때는 좀 쉬면서 제 몸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사를 드리는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딸이 결혼 예비학교를 사이 될 사람과 같이 함께 다녀와서 저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제 자신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나이에 결혼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해온 엄마와 아버지께 너무 큰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얼마나 제 마음을 감동케 하던지요. 자녀를 낳아서 키워서 이제 결혼을 시킨다는 것이 이러한 열매에 대한 기쁨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께 너무나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관한 것인데요. 사실 이 교회는 건물인 것처럼 좋은 교회를 찾아 내가 좋은 교회에 다녀야지 이 교회가 왜 이래?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마다 성결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다시 성전이 되어가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라면 금방 지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또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힘써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애를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내가 여기에 왜 와 있지? 내가 이런 힘든 일들을 왜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안에서 그 한 소망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고 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너가 알아야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을 다 주시고도 다함이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고 또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처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자 할 때 그런 교회를 발견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자신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와 도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나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는 것에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명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이 삶의 예배가 되도록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양육받아서 성숙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바르게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 번째 사명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 일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섬김과 봉사와 또 서로 세우는 일, 치유의 사역을 할 때 이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의 네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길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신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다섯째 사명은 축복의 복음을 성령을 힘입어 땅끝까지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야말로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실행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실제로 개인과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서로 나누고 도울 수 있도록 소그룹을 해야 합니다. 대그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 소그룹에서는 가정과 같이 개인이 가정을 이루고 가정들이 모여서 소그룹을 이루고 이 소그룹들이 모여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소그룹은 교회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은 교회 안에 교회로서 모임과 나눔, 섬김, 돌봄, 치유, 관계 치유, 관계 회복, 그리고 전도와 양육의 사역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이 소그룹은 교회 사역의 핵심인 전도의 열매를 맺고 또 다른 리더를 세우고 또 다른 소그룹으로 배가하는 곳입니다. 소그룹에는 리더가 있는데요. 이 리더는 소그룹에 참여해서 사역을 경험하고 또 대그룹에서 소그룹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자로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는 작은 목자입니다. 오늘도 가장 작은 소그룹인 교회,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소그룹 리더들이 건강하고 열매 맺는 교회를 세우는 핵심 리더로서 교육받고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모여서 소그룹을 이루고 이 소그룹들이 모여서 교회의 언약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소그룹 리더들이 교회 사역의 핵심인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리더들을 세우는 소그룹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속한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제가 속한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아버지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랑이 없어 메말라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고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결국은 무너진 바벨탑, 무너질 바벨론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맞춰가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 생물들이 탄 방주가 지금의 터키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는 아라라산에 멈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라라산, 아라라스의 뜻은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물이 감해지고 말랐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노아로 하여금 땅에 내려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함께 방주에 탔던 짐승 가운데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골라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그 징표로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주셔서 무지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가족들은 다시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해져 버린 이 땅에서의 삶은 대단히 고달프고 팍팍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었습니다. 그들은 방주에 가지고 들어갔던 모든 식물의 씨앗을 황량한 골짜기와 평지에 뿌렸을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각종 들짐승들도 그들의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거나 아니면 노아 가족 곁에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온 세상에 노아의 여덟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바로 포도나무를 심어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인구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 아라라 산중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서서히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흐르면서 배도의 기운도 함께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 특별히 샘과 야벳의 신앙교육도 한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 후손들 가운데 당시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첫째는 노아의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던 무리입니다. 그들은 노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아가 만났던 하나님, 노아가 동행했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두 번째 무리들은 홍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홍수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홍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러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리들은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홍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킨 것에 대하여 반항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인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 먹는 것, 모든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나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따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분리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어둠에 물들고 어둠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빛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의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죄악의 뿌리가 벌써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이야기도 싫어했을 것입니다. 셈과 야벳의 이야기도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노아와 신실한 믿음의 가족들과의 교제를 끊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삶의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일의 앞장선 삶이 바로 창세기 10장 9절로 10절에 등장하는 니므롯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골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캇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은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이었던 구스의 아들입니다. 노아의 증손자요 함의 손자입니다. 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노아를 경홀히 여겨서 저주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용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니므롯은 탁월한 사냥꾼이었는데 그는 짐승을 잡는 탁월한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탁월한 사냥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라도 하더라. 여기 여호와 앞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 반대하여 여호와께 반대하여 그 말입니다. 니므롯은 싸우는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성경은 표현하기를 여호와 앞에 용사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 니므롯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회유하여 거처를 옮긴 곳이 바로 시날 땅이었습니다. 시날 땅. 그는 그곳에 도시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벨, 에렉, 아깟, 갈레 등 수많은 도시들을 세웠습니다. 또 창세기 10장 11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레센이라는 성을 건축했습니다. 니므롯은 그곳에서 왕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거룩한 땅을 떠나 의로운 사람들의 곁을 멀리 떠나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성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의 유라테스 강변인데요. 시날 평지는 오늘날과는 달리 땅이 매우 비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물이 풍부해서 그들이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데 그들이 지은 몇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대한 바벨탑을 쌓기로 한 것입니다. 과연 그 탑을 쌓는 일에 누가 가장 먼저 앞섰을까요? 여기에서는 학자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하게 갈려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 앞을 떠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들의 왕이 된 니므롯과 연관성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탑을 쌓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만의 커다란 공동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탑을 쌓아서 그들의 이름을 후대에 길이길이 보존하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높이고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정신을 당대의 사람들도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기념비를 탑으로 건설하고 싶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대한 바벨탑을 그들이 쌓기로 결정한 것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하늘에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비가 온 뒤에 하늘에 찬란히 뜨는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홍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가인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날 땅에 도착하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수가 일어나더라도 노아의 홍수 당시에 물이 차올랐던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는 탑을 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탑이 완성되면 아무리 엄청난 홍수가 밀려와도 그들은 안전하게 생활할 장소를 마련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탑의 꼭대기가 구름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왜 홍수가 일어나는지도 원인을 규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이후로 그들은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를 부인하기 위한 엄청난 계획이었습니다. 죄였습니다. 그들이 지은 세 번째 죄는 이 탑은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탑을 쌓아 올리면서 일부는 건축하는 사람들의 공간으로 사용했지만 일부는 우상 숭배를 위하여 호화찬란하게 방을 꾸몄습니다. 원래 그 탑을 쌓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들은 호화찬란하게 꾸민 방에 각종 금과 은으로 만든 신상들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든 신상들을 놓은 그 방은 우상들에게 복납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가볍고 하찮게 여기며 함부로 죽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 사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노아의 홍수가 끝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벌써 그 일을 똑같이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죄였습니다. 네 번째 죄는 불평, 불만의 죄였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를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노아의 아들이었던 샘도, 야벳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도 그들은 배우고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는 추후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농산에서 쫓아내었느냐고 불평했습니다. 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느냐고 불평했습니다. 감사의 모습이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왜 자신을 하나님의 회의, 계획에 끼워주지 않았느냐고 불평, 불만을 쏟아냈던 사단의 모습이었습니다. 불평, 불만의 죄.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만의 독립된 나라를 세운 죄입니다. 당신은 족장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님으로선 그런 족장들을 힘으로, 완력으로, 싸움으로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과 찬송을 자신이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지도해야 될 모든 것들을 차단했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이러한 완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언의 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탑 건설자들의 목적을 철저하게 좌절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힘센 두 천사를 급히 파견하셨습니다. 탑은 꽤나 높이 쌓아 올려졌기 때문에 위에서 공사하는 사람들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서 위아래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위아래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당시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처럼 여러 나라의 언어, 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언어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나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 그 나라의 말들이 각각 달라서 다른 나라에 가면 불편하기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2000년에 미국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비행기에서 내려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공항에서 얼마나 철저한 검사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공항에서 심사하는 그 덩치가 산만한 직원 앞에서 저는 잔뜩 쫄아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영어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2011년 중국에 갔을 때에도 중국의 심양과 단둥, 하얼빈, 장춘에서 얼마나 힘들고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언어가 다를 때의 불편함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언어가 한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쌓기를 그쳤더라.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자면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탑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벽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에 전달합니다. 이봐요. 위에서 진흙을 올려 보내래요. 이렇게 해서 진흙 덩어리가 올라가면 위에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벽돌을 올려 보내랬는데 왜 진흙 덩어리를 올려 보내느냐고. 그러자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또 화를 냅니다. 진흙 덩어리를 보내 달래놓고서는 무슨 말이냐고. 하루에도 이런 일들이 몇 번씩 발생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싸움은 잦아지고 공사는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멈추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탑 이름을 바벨탑, 곧 혼란, 혼잡이라 불렀습니다. 바벨이라는 이 말이 혼란, 혼잡이라는 말입니다. 드디어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바벨탑 건설자들의 계획은 수치와 패배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온 세상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123쪽. 우리 시대에도 탑 건설자들이 있다. 무신론자들은 과학의 상상적 추론으로 학설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배척한다. 그들은 몹시 주제넘게도 하나님의 도덕적 정보를 비판하고 그분의 율법을 멸시하며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하다고 자랑한다. 그리하여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벨탑의 역사가 처참하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세상의 역사에도 바벨론이 존재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전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 후에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영원히 멸망할 바벨론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너진다는 것, 망한다는 것, 망하되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벨론, 고대 바벨탑에 비유된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은 과연 무엇입니까? 부조와 선지자 124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소위 그리스도 교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에서 떠나서 사람의 이론과 재미있는 우화로 신경을 맞는다. 그리고 그들은 그 탑이 하늘에 올라가는 길이라고 가르친다. 범법자는 죽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도 않고도 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가르치며 능변을 토하는 입술에 사람들은 경탄하면서 집착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준을 받아들인다면 그들 가운데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 위에 높임을 받는 한 분쟁과 분열이 있을 것이다. 상이한 신조와 교파로 이루어진 작금의 혼란은 바빌론이라는 말로 적절히 표현되어 있는데 예언은 그 용어를 세상을 사랑하는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적용한다. 바빌론이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바빌론도 고대의 바빌론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소위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자기들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지혜와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신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 천주교에 의해서 제정된 일요일 숭배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른 채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대쟁투에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383쪽. 많은 개신 교회들은 로마 교회가 땅의 임금들과 불의의 관계를 맺은 그 본을 따르고 있는데 국교들은 나라의 정부와 손을 마주 잡고 그 밖에 다른 교파들은 세상의 총애를 받고자 애쓰고 있다. 그리하여 바벨론, 곧 혼잡이라는 말은 그런 모든 단체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말할 수 없이 많은 수요의 교파로 나뉘어지고 각각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신조와 이론을 가진 그 여러 단체들에게 작용되기에 꼭 알맞다. 이런 바빌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호소하십니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무리들에게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예를 고대 구약의 바벨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왕의 음식을 먹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신할 땅에 세워진 금신상에 절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요구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첫째는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는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몰려와도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여 바벨론의 총리 대신 오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총리에 띄웠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사탄 마귀는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옛날 니므로치 백성들을 위협하고 우상 숭배일로 이끈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한 것처럼 교회와 국가를 통하여 우리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담대히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대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끝내 영적인 바벨론,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들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건설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함께 서게 될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